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지 금지법과 또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루어 나가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고 다른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주님과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첫번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이뤄가는 가운데 다른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때에,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단지 죽이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3학년 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배웠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렇다면 형이나 누나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까? 하자 한 아이가 손들더니 하는 말이 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우리가 자신 있게 이 계명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이 계명이 있다면 이 6계명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참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막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로는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만은 자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 계획하시는 분 계십니까? 스케줄에 잡아놓은 분들 계세요? 여기에 생각도 못하고 이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세상법도 살인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호되게 치러야 하는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6계명을 통하여 단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6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대라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있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iving being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임하고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9편에 13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여하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 나의 조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묘하게 만드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낙태에 대한, abortion에 대한 이런 이슈를 많이 이 법 정하는 사람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이슈로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창조 질서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낙태하면요 이것이 무슨 뭐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많은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들이 아니면 뭐 뛰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여 지우고 아직 준비 안 됐다 하여서 그냥 떼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 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접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살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태 짓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살인이란 라샤흐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숴버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전쟁에서 서로 죽이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처형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고로 그냥 액시덴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뚝 죽이고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서로 이렇게 참 해를 끼친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라샤흐라는 이 단어는요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범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 아래 프리메디테이드 미리 생각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나 칼이나 어떤 흉기로 죽이는 것도 해당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며 자기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기들 떳떳하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육계명입니다. 이것은요 듣는 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그 육계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하다 하는 놈들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 살인하라 말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조금 좀 내 자신을 멀리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 그 생명의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막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요 이 바보란 말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 다 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 욕 막 퍼붓는 거. 아, 요즘은 이제 욕을 막 그냥 별난 욕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새로운 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거 그 저기 오리진 새 욕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바로 뉴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욕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냥. 또 어디 가서 이거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막 이러는 것, 이 계명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김남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에 묻은 피와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 때 나의 마음은 도살장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제거되면 나의 삶이 편안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미움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원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봉독해드린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요, 증오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시작부터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쭉 이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 첫 번 만남 가운데 관계를 말씀하셨죠. 두 번째, 왜 살인하지 말라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의 삶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계명들이 힘들어집니다. 가늠한 사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살인하고 싶은 누가 알지만 못한다면, 이 참으로 이게 뉴스에도 안 나고 여기에 대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저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다음 계명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일 많은 방법으로 요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단지 흉기로가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피해자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려면요 똑똑해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억을 잘해야지, 여기서 거짓말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게 거짓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고 들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거짓은요 메모리가 좋지 않으면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들통이 났어요. 뭐 얘기한 사람, 이 사람 얘기가 맞지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나중에 처음 한 얘기와 나중에 한 얘기가 맞지가 않고. 거짓은 사탄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에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건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요, 그 아비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자식 노릇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것은요, 주의 백성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전에 한 번 이 예화를 든 것 같은데,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본 마을 사람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가 바람피나 봐. 아, 저 과부집에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드나들지? 얼마 후에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왜 수도사가 그 집에 들락날락했는지 알았습니다. 암 말기여서 잘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수도사가 돌봐준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닭털 한 봉지를 내어주면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다른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닭털 다 주워오라고. 여인들이 바람에 날려가 날아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줍느냐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수도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할 말은 하지 마세요. 더욱이 거짓된 말은 하지 마세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의 고향을 이야기하라면 악한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매장시키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잘하면, 잘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제거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말보다도 참 이런 가십거리를 참 좋아합니다. 잠언 기자도 이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1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의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니라. 참 우리는 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것을 듣는 걸 좋아해요. 즐겨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가십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뭘 부풀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우리가 이 그런 것에 이 안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성경은 보니까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이러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그 일을 앞장서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면요 우리는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돼요. 살인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 하면요 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내가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기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 악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거짓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가십거리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전달하는 이런 배달부도 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러면 내가 이 말 해도 좋을지 안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면 좋은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런 하지 마세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그 드라마 쓰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라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역사 그대로 드라마를 만들면 재미없어 안 본대요. 거기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없는 얘기도 또 여기 좀 붙이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갖고 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사극이 재밌지요. 뭐 그냥 역사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휴 뭐 별로 다큐멘터리지 저게 무슨 드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 주위에 소설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사건을 두고 이것을 여기 붙이고 더 붙이고 해갖고 막 그냥 눈덩이 불어나듯이 막 이렇게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아 누가 어디 뭐 그냥 가서 힘들다 했는데 그 힘든 것이 뭐 더 드라마틱하게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장소는 가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공범됩니다. 공범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 찬송의 도구로 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복음의 마우스피스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 12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혀는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혀는 양약, good medicine, 좋은 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무엇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참으로 격려받고 축복받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도구로 사용됩니까? 약처럼 누구를 치유합니까? 치료합니까? 아니면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이 성품을 탓합니다. 아, 내가 좀 욱하는 데가 있어서. 여러분, 욱하는 거 있는 걸 아신다고 하면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욱하는 게 있었잖아요. 욱하는 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래 깔려있긴 했어요. 사라지진 않았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은 베드로는 언어가 변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변했어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참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차지할까라는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도 사람을 잡더라고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참으로 이 댓글 다는 이것, 참 저는 이 댓글 다는 이것, 이메일, 또 뭐 카톡, 또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이, 이메일은요, 제가 보니까 이블 메일이 많아요. 이건 이 이메일은 encouraging 메일이 돼야 되는데, 이 이블 메일이 많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굴 맞대고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못하니까 그냥 비겁하게 이 스크린 뒤에 앉아갖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이것. 여러분, 댓글 아무리 내가 거기에 옳은 말을 적는다 해도 댓글 그런 거 달지 마세요. 만나서 할 얘기 있으면 이야기하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댓글로 한국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이 자살 배경을 쭉 이렇게 그 조사해보면 사람들이 다는 댓글 때문에 거기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저쪽에서 보면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의 대상으로 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기도 몰라도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로 갈지도 방향도 목적도 못 세우고 그냥 그 증오로 가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도 용서받지 않는다. 뭐 용감하게 아주 그냥 뭐 큰맘 먹고 가서 아, 당신 내가 용서하겠어 할 때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용서해 이러면은 이게 각본대로 되는 건데 각본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저도 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 친구가 내가 이 원수가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왼수 같은 친구였어요. 친구도 아니었어요. 날 배신하고 막 등에 칼 꽂고 뭐 이런 짓을. 아,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해갖고 가서 친구야 용서한다. I forgive you 그랬더니 for what? 그러는 거야. 자기 뭐 용서하냐고. 자기 뭐 잘못했냐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주님 난 했습니다. 할 거 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나는 용서하는데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 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증오 때문에 미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더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6계명의 핵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소중히 여기고 너도 관계 가운데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3.1절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요 멤버 33명 그리고 유관순 누님이죠. 여사 기억하면서 그분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이 33명 가운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래요. Peace maker. 막 분쟁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평화로워지고 이 가정의 관계들이 참 어려웠는데 아 내가 변해갖고 그 중간에 있다 보니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미운 사람 있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건 내가 다 해버렸구나.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손 터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정의의 하나님인 내가 나의 진노함에 맡겨라. 내가 할 일은 잘해줘라. 배고파하면 먹이고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선보단 악함이 더 많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6계명 내가 참 남은 관계들을 제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일부에서 이 찬양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그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참 인생이 편해질 텐데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 불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주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음은 주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육계명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더해주는 이런 삶,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트라이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면